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소 なぬかりら
우리마다높은가치
우리마다높은가치우리마다높은가치세상모든민족이구원을얻기까지쉬지않으시는하나님주의심장가지고우린이제일어나주바르게빠소서
세상모든육체가주의영광모으로우릴부르시는하나님
주의손과발되어세상을치유하며주성되게하소서
우리바다높은같이
우리바다높은같이우리바다높은같이우리가그날에주의영광가득한세상우리는듣게되니전세상가득한승리의함성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까지 말씀 전해주신 박옥수 목사님은 강릉에서 수양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밤 늦게 강릉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기쁜 소식 광주 은혜교회에 심무하시는 박이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별로 안 반갑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거의 마칠 시간 같은데. 그래도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지 마시고. 거의 돋보기를 써야만 글자가 보이는 것만 보시고 나머지는 성경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라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하루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켜 명시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루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리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겠죠? 대답 안 하신 분은 반항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 만나려고 아침 9시 반에 출발해서 여기 오니까 4시더라고요. 강릉에서 출발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그게 뭡니까? 끝까지 해보자 이거죠? 네. 사람은 전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셔야지. 그런데 그 행복이 잘 안 되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혼자 하면 재미없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같이 장단을 맞추셔야 졸음 나누고 더우시죠? 네. 굉장히 시원하구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행복을 많이 추구를 하고 원하는데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를 몰라요. 자, 어떤 게 행복일까요? 모르겠죠? 우리는 그저 편하게 살고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그냥 걱정 없고 그렇죠?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수십만 종의 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어떤 어려움과 악조건이 와도 절대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보면 이 도로가에 그 아스팔트라 그럽니까? 예. 그걸 이제 깔아놓은 자리에 밑에 보면, 가장자리에 보면, 잔디가 그 아주 연한 순인데, 그 두꺼운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와서, 혹시 자라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정말 그 사람이 밟으면 꺾여지고 문드러지고 밟혀 죽는 그 연한 순인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그 딱딱한 꽃갱이를 찍어도 잘 안 찍혀질 만큼 딱딱한 그 아스팔트를 밀고 올라와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그 아스팔트가 이렇게 쭉 벌어져가지고 그 사이로 이놈이 올라와서 고기를 내밀고 햇빛을 받으면서 잎이 파랗게 변해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내려가 버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고 가날프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뚫고 올라오는 것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명체에게는 힘이 있어요. 바로 그런 생명이라는 힘이 그 역경을 이기게 하고 뚫고 나와서 자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힘들 텐데, 정말 어려울 텐데, 정말 길도 안 보이고 답답할 텐데, 절대로 포기 안 하고 어떤 잔디는 이게 올라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머니 허리처럼 굽어가지고도 또 올라와요. 그 이유는 이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순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이 인간은 이 세상에 어떤 미무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죽어볼라. 아이고 못 살겠다. 그죠? 힘들어서 못 살겠다. 괴로워서 못 살겠다. 또 뭐 있죠? 예. 네. 몰라. 많이 있어요. 그죠? 예. 네. 그 사람들은 쉽게 죽음을 선택을 해요. 쉽게. 그 원인은 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 이 자리에 말씀이 거절당하고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놈이 그런 식으로 자꾸 인간을 몰아가요. 자, 그 소리에 어떤 형편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사는 이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말씀을 떠나서 생각에 끌리고 사단에 이끌리고 있다는 증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길 가다가나 아니면 이렇게 계곡 같은 데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 식물이 도저히 살아서는 안 되는 곳에 살고 있는 식물이 있어요. 나무 같은 것들, 때로는 소나무 이런 것들이 바위 끝에, 벼랑 끝에 바위에 소나무가 하나 덜렁 서가지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그 모양 그 꼴을 하고 있어요. 변함이 없이. 그리고 그 살아볼 거라고 그 바위 틈 사이로 길쭉하게 뿌리를 뻗어가지고 막 틈 사이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비가 왔을 때 틈 사이에 있는 그 물 선뜻거리를 빨아먹으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 보셨나요? 안 죽어요, 가드론. 안 죽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바위를 뿌리가 확 끌어안아가지고 너무 세게 포옹을 해가지고 바위가 박살이 나버려요. 이런 현상을 보고 전리현상이라 그럽니다. 이런 건 어려운 거에 안 배워도 돼요. 예. 여러분 수준에는 안 맞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이 생명을 갖고 있는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이 미물들은 그가 어떤 연약한 존재든지 간에 그는 절대로 악조건 앞에서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만 살아라 할 때까지 살아요. 그래서 그 나무들은 그렇게 수십 년을 버티고 살면서도 키도 안 크고 굵지도 못하고 잎도 몇 개 없이 앙상하게 몇 개 남아가지고 그 벼랑 끝에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골불균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봐주는 이가 없고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그리고 버티고 살아요. 자, 그거보다 더 어려운 데서 사는 식물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이 지구상에서 식물이 사는, 살 수 있는 한계선이 있어요. 그 한계선이 해발 3천 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발 3천 고지가 넘어가면 식물이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해발 3천 고지에 살고 있는 식물들이 있는데 이 식물들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크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바람도 세고 막 엄청 악조건이 많아가지고 식물 나무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커지를 못하고 너무 거센 바람에 의해가지고 이 나무가 휘어버려요. 그래서 할머니 허리가 거의 땅에 닿으면서 가는 할머니 있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꺾여진 허리처럼 휘어져가지고 나무가 위로 안 크고 밑으로 커요. 그래서 일명 그 나무 이름을 무릎 꿇은 나무라는 그런 별명을 사람들이 붙여놨어요. 그 나무는 수십 년을 자라도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람이 맞는 그 부위는 하도 바람이 쎄서 껍질이 다 찢겨지고 나무가 홈이 다 파져가 정말 앙상하고 볼품이 없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죽어서 공인의 손에 잡혀졌을 때에 공인의 손에 잡혀졌을 때 악기를 만드는데 그 나무가 우리가 이제 합창단들이 함께 노래할 때 연주하는 그 앙상블 보셨죠? 거기 보면은 바이올린이라는 연주가 있어요. 좀 아는 거. 그 악기에 이 나무가 쓰임을 받는데 그 나무를 쓰는 이유는 이 나무가 가장 단단하고 여물고 그리고 이 나무가 울림이 공명의 소리가 가장 맑고 깨끗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만들어진 바이올린은 굉장히 고가품이 반려간대요. 자,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무 볼품없고 형편없고 쳐다보는 이였고 정말 어렵고 험난한 곳에서 살 소망보다 죽을 소망이 99%가 있는 그곳에서 버티고 살던 그 나무가 죽어서 공인의 손에 잡혀졌을 때 그 나무는 가장 아름답고 맑은 소리를 내는 악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나무에 비하면 여러분이 죽고 싶다는 마음을 이제 가지면 안 되겠죠? 네, 참 인간들은 배울 게 많습니다. 이런 나무한테 배워야 돼요. 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자,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서 이 열왕기 17장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름은 없는데 사라밭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한 가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왔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기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 그 보셨던 그 영상으로 보셨던 정근창 목사님의 그 어머니 맞죠? 예, 참 기구한 운명이라 그럴까요? 이 한국 사람 다 이렇게 어렵게 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정말 슬픈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활짝 핀 이야기를 우리가 보셨죠? 예. 세상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 모친님의 생애에 영생으로 보상을 해주셔서 정말 진짜 마음에서 막 솟아나오는 웃음과 소망으로 사는 삶으로 바꿔준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가부의 인생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자, 기근이 찾아왔는데 그 기근을 어떻게 하면 버텨볼 거라고 이 여자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배웠던 거나 들었던 것을 다 동원을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 기근을 버티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누가 왔느냐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 누가 왔죠? 아하, 참. 박이시가 왔잖아요, 오늘. 누가 왔죠, 여기? 아니, 여기. 누가 왔어요? 예, 엘리야가 왔어요. 내려간다니까요, 그냥. 자, 엘리야가 왔죠? 자. 엘리야가 와서 나무가지를 죽고 있는 이 가부를 향하여 말을 톡 던졌어요. 뭐라고? 물 좀 달라고. 그렇죠?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데 가는 그 뒤에다 대놓고 떡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같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떡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내려갈까요? 뭐라 그랬죠? 아, 성경 모릅니까? 오늘 처음 읽었어요. 작년 읽고 한 번 읽고 오늘 처음 읽은 거죠. 자, 성경 보세요. 그러면 오늘 처음 읽었으니까 내가 그냥 넘어갈게요.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종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어요? 자, 보고 이야기하세요. 밖에 비 안 오는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입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뭐가 없어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어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 여자가 자기 상황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전 떡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있는 것이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내가 나무 가지들을 두옷을 주어다가 이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기잖아요. 맞죠? 자, 그렇게 이제 당신이 원하는 떡을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왜? 내게는 떡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남겨둔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단 말입니다. 물은 갖다 줄 수 있는데 떡은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랬죠. 그죠? 뭐라고 합니까? 자, 13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 말고. 누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네 말대로, 네 말대로 하려니와. 자, 그 다음에 하려니와 하는 조건이 붙는 거죠. 그죠?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뭐 하라고요?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맞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조금 전에 대화 속에 보면 떡을 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향한 여인이 대답한 이야기는 나는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내가 나무 가지를 두었을 두어다가 이 마지막 떡을 만들어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위해서 만들 떡은 있지만 당신을 위해서 줄 떡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사는 삶은 모든 것이 먼저가 자기였단 말입니다. 맞죠? 자기였어요. 자, 그러게 대답하는 그 여인을 보고 엘리야가 하는 말이 두려워 말고 네 말대로 해라.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네가 할 때는 먼저가 너였다.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말은 자, 작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 길 수 없어요. 없죠? 자, 이 여인이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먼저가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한 말은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틀렸다. 먼저가 네가 아니고 나야.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해봐. 이 얘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태어났을 때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이 맺혔던 놈이었습니다. 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배워야 되겠고,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름대로는 막 살아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내 인생의 나이 22살 때 인생이 팍 꺾였어요. 그 나무가 꺾여서 땅으로 커듯이 허리가 꺾여서 병신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비관하고 살다가 얻은 것이 폐결핵을 얻어서 엎친 데 겹친 식이 되어서 인생이 거의 이제 폐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갈 곳도 없고 살 곳도 없고 버림을 받아서 길바닥에서 집동 사이에서 상여집에서 잠을 자가면서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저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희진아, 제 이름이 희진입니다. 누구라고요? 예, 네, 박희진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희진아,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저는 교회를 엄청 좋아 안 했어요. 딱 교회 그러면 막 그냥 이게 팍 설 정도로 싫어했거든요. 종교 자체를 그렇게 싫어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되니까 아무 반항도 거리낌도 없이 그 말 한마디에 강아지 새끼처럼 쫄쫄쫄쫄 따라서 처음으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금빈이라는 곳에 오늘 사회에 보셨던 김동성 목사님 처음으로 성교학교를 나와서 첫 사역지가 금빈교회였어요. 그 금빈교회. 거기에 이제 김 목사님이 가기 전에 앞곡동에 계실 목사님이 계실 때에 처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손을순 모친님이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계셨었어요. 거기 이제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그냥 아무런 저항이 없이 이 마음이 그냥 들어와서 믿어졌었어요. 자, 그러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은 20년이란 긴 세월을 꺾고 부시고 짜고 찍고 때리고 별 방법을 다 했어요, 저한테요. 인생이 그렇게도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았는데 아마 제가 고집이 조금 있었던가 봐요. 아, 그래서 빨리 구원받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이끌어왔는데 제 삶을 딱 놓고 이렇게 도표를 딱 놓고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가 살아왔던 삶하고 그 이후의 내 삶이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가 맞으면 일을 했고 틀리면 안 했고 오로만 하고 아니면 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자기가 먼저였고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 결정을 따라 살았고 자기 뜻에 의해서 살았던 여자예요. 그렇게 살았던 삶이 잘 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맞을 거라고 믿고 했던 결과가 끝없이 끝없이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그 통에 가루는 바닥이 나고 바닥이 나고 줄어들고 줄어들면서 그 가루가 바닥이 나는 것만큼 마음도 고통이 찾아왔겠죠. 처음에 가루가 가득 있을 때 기근 이 정도에 버틸 수 있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가루의 통에 가루가 바닥이 나는 것만큼 그 여자의 마음도 녹아내린단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국민학교 다닐 때 육상선수를 했었어요. 그때 제 기록이 국민학교 4학년 때 같은데 기록이 12초 8이었는가 6이었는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는 나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선생님이 날 보고 야 희진아 야 연습 좀 해라. 됐니요? 그러면 뭘 하는지 압니까? 너보다 빠른 놈들이 많다. 데리고 와봐요. 이러고 겸손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자꾸 뭐라 하면 쌤요 저하고 내기할래요? 그럼 하자 그래요. 그 선생님은 육상선수 출신인데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뭐 잘 못 뛰죠. 뛰면 이겼어 제가요. 그 봐야 안 되잖아요. 이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참 겸손하죠? 그때마다 저한테 참 많이 이렇게 훈시도 해주고 이야기해 줬는데 제가 안 들었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그러다가 서부 경남 쪽에서 이제 예선전을 하는데 전국 체전을 나가기 위해서 예선전을 하는데 합천이라는 곳에 가서 예선전을 치루었어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 뛴 놈이 있는데 내가 개거품 물고 따라가도 딱 한 발 차이, 한 발. 두 발도 아니고. 그걸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개거품 물고 뛰었는데 끝내 못 따라잡고 예선 탈락을 기분 좋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기억으로 한 30분이 넘도록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울은지 압니까? 야, 내가 틀렸구나. 선생님 말이 맞았구나. 나보다 잘 뛴 놈이 있네. 말 들어서면 되잖아요. 그죠? 나보다 잘 뛴 놈이 있네. 그러고 앉아서 막 울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모든 달리기 주법을 배우고 스타트 주법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은 내 기록을 1초 내지 2초는 당기겠더라고요. 그런데 12초 8인데 그래봐야 10초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야, 경상남도에 군이 몇 개고 그러고 이제 그 앉아가서 그거 계산했다니까요. 시가 몇 개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도가 몇 개고 그러면 이거 해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공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자, 그런 식으로 저는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하면 된다는 생각에 잡혀서. 근데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이 여인의 통에 가루가 바닥이 나는 것처럼 그 일이 결과는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철이 들 만큼 나이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고 마지막 기대를 두고 온 마음을 쏟아서 하고 있었던 그 운동에도 하나님이 할 수 없도록 허리를 빡 분질러버리니까 이거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공부할 때 책대포 놓고 개처럼 뛰어다녔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몸이 재산인데 몸이 망가지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나이에 다시 공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일한다 하니까 허리 때문에 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 인생을 막 비관하면서 살았어요. 그때 나에게 찾아왔던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매님을 통해서 시진아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자, 이 여자의 마지막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어떤 말을 거느냐. 물 좀 다오. 그 떡을 가져와라. 떡이 없나이다. 네, 나는 통에 가름 조금 하는 쿵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해. 근데 먼저 나를 위해서 적은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너와 네 아들에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맞죠? 자, 이 여자가 처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여자의 마음에서는 밀어내거나 거부할 어떤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가서 그 종의 말씀대로 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수요일날 저녁부터 여기 앉아서 여러분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 듣고 계시죠? 첫날 들었던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묻는 내가 바보죠? 이미 흘러 떠내려가고 없는데 수많은 말씀이 귀를 통해서 막 뇌를 울리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지만은 어느덧 그 말씀이 흘러가버리고 기억조차도 안 나버린단 말입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없어요. 제가 81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모친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루어진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성경 안 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예 대답 안 해버리네. 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뭡니까? 자, 그럼 성경 보세요. 자, 오늘 마음 많이, 제가 많이 넓힐게요. 자, 성경 보세요. 성경 보고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보고도 안 한 분도 계셔요. 성경 폈습니까? 아, 좀 모니터 나오네요. 자, 모니터 한번 보세요. 그냥. 자,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흐물이 되어 있죠? 우리라 하면 좀 강범위하고 바기지의 흐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찔림은 바기지의 흐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바기지의 죄악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바기지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바기지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나음을 입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는 죄악이 끝나고 그 다음에 허물이 끝이 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기지의 허물이 문제가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다. 성질 더러운 것도 문제,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 삼지. 맞아요, 맞아요. 아, 말은 똑바로 해야죠. 맞죠? 이제 문제 삼지 마요. 에? 알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삼지, 여러분 문제 삼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압니까? 왜? 여러분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니까 저거는 아니야. 틀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고 보시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다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세상 천지 모든 인간을 하나님 의롭다 해놨어요. 맞죠? 여러분 눈으로 아이고 저 인간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눈을 보면 안 되고 주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오늘 잘 안 맞네. 자, 여러분의 눈은 이게 정상적인 눈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눈이다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눈으로 보라 그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허물을 끝냈고 죄악을 끝냈고 평화를 주셨고 나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병도 바기지를 잡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가요. 어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와도 내 안에 있는 평화를 깨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뜨려요. 맞아요? 어떤 허물과 문제가 있어도 나를 다시 그 허물 속에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허물을 끝을냈단 말입니다. 죄를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맞아요? 자, 이 말씀을 듣다가 제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어떻게 이루어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바기지의 허물과 바기지의 죄와 바기지 평화를 위해서 바기지 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봤다니까 제가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아, 그걸 보셔야 되는 눈짝가. 한번 보세요. 봤다니까요. 그러고 그 예수님이 날 보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죽었으니까 네 허물이 이제는 끝났어야 네 죄가 끝났고 너는 이제 평화를 누려 너 이제 병에 끌려 다닐 필요 없어. 그때 제가 병 걸려 있었거든. 예? 그때 진짜 병 걸려 있었어요. 폐결에 끌려가지고 허리가 예? 병신돼가지고 그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구원을 받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벌떡 일어나 가더라고요. 보셨어요? 걸어가는 거? 어이, 걸어가더라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야, 예수님이 여기에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이 친구를 보고 말씀을 하니까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구원도 안 받은 예수님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저는 그때 구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내 주님인데 그럼 이 병도 주님이 고쳐주시겠구나. 주님이 이 병을 고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고 구원받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펴놓고 읽어보니까 이미 죄도 끝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에서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았었네? 땀새 참말라. 나았네? 이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콜록콜록 탁한 피가 토해요. 자, 여전히 내 몸에서는 피를 토하고 내 몸에는 기침을 하고 힘이 없어서 해롱해롱하고 여전히 허리는 피지 못하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자, 말씀과 형편이 내 마음에서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 뜨고 기도했거든요.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 이 말씀이 마음에 드는데요. 예? 하나님 아시죠? 저 이 말씀 마음에 드니까 이거 좀 믿을 테니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앉아가지고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이거 이 말씀 내가 읽었는데 되게 마음에 드네요. 나한테 해주세요. 나중에 교회 가보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아, 기도할 때 눈 감는구나. 그리고 손 모으는구나. 그래 알았어요. 그때는 그냥 이거 예? 이거 해주세요. 진짜 금방 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때 훨씬 기도빨이 셌어요. 뭐든지 해주셔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집 달가면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주셨단 말이에요. 신기한 거는 먹는 것보다 굶는 날이 훨씬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긴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 병 때문에 한 번도 내가 얼음을 겪어보거나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폐가 거의 막 구멍이 볶음 해요. 허여해. 근데 뛰어다니거나 그러다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내 나이 또래 사람하고 띵박질하면 안 져요. 하나님이 빵꾸 내놓고도 더 건강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죠? 빵꾸 좀 나면 좀 어때? 그렇죠? 빵꾸 나도 더 튼튼한 폐를 만들어 놓으니까 다 된단 말입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까지는 자기 소리를 따라 살았었어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지혜나 생각은 자기를 지키고 아들을 지키고 자기가 사는 걸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 삶의 결과가 바닥이 나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팍 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자가 처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 여자의 삶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말씀을 받아들이 전에 이 여자의 삶하고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의 삶은 달라요. 그전에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었고 말씀을 듣는 그날부터는 자기가 아닌 먼저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종을 위해서 먼저 삶을 살더라고요. 자, 그 삶을 사는데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속 그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을 바닥을 안 내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만 해볼게요. 제가 구원을 받고 횟수는 3년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손모침 곁에서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를 보고 성경 읽으라는 소리 한 번도 하신 적 없고요. 기도하라고 한 적도 없고요. 뭘 하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늘 내가 눈을 뜨고 보면 이 모친님은 성경책을 늘 손에 들고 성경 읽고 계셨어요. 틈만 나면 성경. 그리고 일할 때, 부엌에 일할 때 아궁이에 나무를 막 넣어놓고 그 아궁이에 불빛에 비치는 저녁에 그 불빛에다 성경을 놓고 읽고 계셨어요. 아, 철에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드시고 당신의 남편에게 안 주고 딱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때 그 창에 유홍렬 목사님이 총각으로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였어요. 그때 총각 때 진짜 잘생겼었어요. 지금 머리가 이렇게 딱 가버렸지만 그러 오시면 그걸 이렇게 모아놨던 걸 드리고 그리고 왔다 가면은 꼭 돈을 어디서 구해와서 당신이 없으면 옆에 가서 빌려와서라도 이렇게 여비를 챙겨드리더라고요. 아, 저렇게 섬기고 사는 거구나. 그리고 눈 떠보면은 늘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해요. 기도가 거의 80, 90%가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데리고 있는 귀신 들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걸 3년을 보고 살았어요, 제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친구를 진짜 자식처럼 끌어안고 다니면서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면서 귀신들을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거 배웠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삶이 닮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었어요. 그 모친에게 복음을 그렇게 살면서 1년에 겨울 여름에 수양회에 가서 이제 종들의 말씀을 듣는 게 전부였단 말입니다. 요즘처럼 인터넷도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삶을 똑같이 살고 있는 분이 보이더라고요. 성경교회 와서 보니까 그분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아, 모친님이 구원을 받고 당신의 종을 통해 이런 삶을 사는 걸 배우셨구나. 그걸 내 앞에서 그렇게 살아주셨구나. 그 삶으로 나를 깨우쳐줬고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걸 보고 배웁니다.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와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루를 가지고 어떻게 남겨놓은 건데, 이게 어떤 건데. 근데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위하는 인생의 삶을 딱 포기해버리고, 아, 먼저 내가 아니구나. 내가 나를 위하는 게 틀렸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기근과 싸운 결과가 죽음으로 가는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종을 위해서 적은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비가 오는 그날까지 이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딨냐. 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죠. 나를 믿는 게 틀렸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판단, 내 생각은 죽음이구나. 이거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구나. 이거는 저주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그걸 내려놓고 종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루를 보내서 적은 떡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왔는데 통에 가루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모친님이 굉장히 어렵게 사셨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눈이 실명됐었어요. 6.25사변 때 피난을 가는데 논두렁 밑으로 피난 가다가 그 이제 마을산 피난 가는데 비행기가 날라와서 적군인 줄 알고 거기다가 막 따다다다다 타고 짓나. 30분이 넘도록 그냥 퍼붓대요. 그래가지고 그 떨어지는 화기, 불빛의 눈이 이렇게 하다가 시력이 가가지고 소경이 되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해방받아서 나와가지고 얼마 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데 남편이 그래버리니까 보따리 보따리를 미역 이고 다니고 메리치 이고 다니면서 팔고 이제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너무 어렵게 사셨어요.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목사님이 구원받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모친의 삶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막 부유하긴 안 살았지만 정말 옛날보다 훨씬 잘 살았고 풍요로웠고 행복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섬기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막 인생을 이끌어주셨어요. 거기 먼저 성경에 보면 그렇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뭐하라? 구하라. 예, 구하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맞아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거꾸로 살았습니다. 맞죠? 내가 나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내 아내를 위하고 내 남편을 위하고 내가 위하는 게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고 마음도 많아요. 왜? 내가 위해야 되니까. 맞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자, 이 여자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를 쳐다볼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야, 이거 먹고 나면 죽는다. 이거 먹고 나면 이제 내가 살고 싶어도 못 살아. 기쁘겠습니까? 그러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와서 말씀을 전해줬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이 여인이 첫 발을 내디뎠는데 신기하게도 자기 방식 같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계속 살 뿐더러 계속 그 통에 가루는 나온단 말입니다. 제 인생이 그랬어요. 그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가 올 때 비를 피할 만한 방 한 칸도 없었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밥 한 그릇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미친놈처럼 온 들판으로 뛰어다니면서 먹을 만한 게 눈에 보이면 주워서 먹고 그렇게 살던 저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그날부터 내 인생의 통에 가루는 바닥에 난 적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부터 제가 살면서 돈의 얼음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필요할 때마다 다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복음도 잘 못 전해요. 사역도 잘 못해요. 늘 문제만 일으키고 요지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주셔요. 이 여인의 통의 가루는 바닥에 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가루를 보낼 때는 바닥이 나야 하는 통인데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 가루를 보낼 때는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적은 떡을 만들어서 가져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막 떡을 만들 때 막 욕을 하며 만들 수도 있고 처음에는 가다가 갖고 오다가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통의 가루는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져요. 자, 수학은 굉장히 쉽습니다. 수학이 어려워요? 수학만큼 쉬운 게 없어요. 수학은 약속에서만 답이 나와요. 맞죠? 공식에 정확한 공식만 딱 적용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아는 사람은 너무 쉬운 문제예요. 신앙은 굉장히 쉽습니다.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아닌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 이 말씀을 이 여인이 받아들였을 때 자기 생각을 따라 살고 자기 판단을 따라 살고 자기 깨달음을 따라 살고 자기 오름을 따라 살고 사람의 소리를 따라 논리를 따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았던 삶의 결과는 여인에게 슬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염려가 오고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는 그게 다 끝나버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셔요. 자,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성경 하나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실래요?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준비되셨죠? 네, 시작. 자, 이 말씀이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게 내가는 예수님 당신이죠? 맞아요? 또 여러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길이다. 뭐라고요? 진리다. 맞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만 생명이에요. 예수님만 진리예요. 예수님만 길이에요. 이 여인이 기근을 해결하는 길이 틀렸죠? 맞아요? 왜? 길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이 길 대신 주님, 생명 대신 예수님. 예? 맞아요? 진리 대신 주님을 내 인생하고 연결을 시켜 놓으면 그분이 내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내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내 길이 되시니까 그럼 나는 죽을 일이 있어 없어요? 죽을 일이 있어 없어요? 폐결에 걸려가지고 골골골 하고 뒤져가는 나지만은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살아나는 것처럼 아멘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38년 동안 병에 누워서 고통과 시달리고 있는 그 친구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연결되니까 벌떡 일어나 걸어간단 말입니다. 아멘?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갇혔어요. 썩었어요. 결박이 되어 있어요. 아무도 그 친구를 무덤 밖으로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보고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울어줄 수는 있지만은 누가 나사로를 죽음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누가 나사로를 썩음에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누가 나사로를 결박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주님은 무덤에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이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썩어있는 나사로에게, 냄새를 내고 있는 나사로에게, 꽁꽁 묶여서 결박되어 있는 나사로에게,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에게 들어가는 순간에 나사로는 그 말씀에 이끌려 나옵니다. 왜? 그게 진리니까, 생명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읽습니다. 봅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꾼단 말입니다. 약 7년 전 같습니다. 제가 동대구 있을 때 제 아내가 암이 걸렸었어요. 한약대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1년 만에 구미 왔을 때 또 재발을 했어요. 이 책은 아닙니다만 옛날 그 성경에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제가 2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믿었던 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잘못했길래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암은 수술을 해도 나사도 5년에 7년이 지나면 죽는다고 알고 있는 상식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 하나님 왜? 이러고 막 발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성경책을 집어 던졌는데 방구석에 처박혀서 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찾아왔던 말씀이 안에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외웠던 말씀도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는 내 생각을 나가나니 재앙이 아니라 네 장래의 소망과 평안을 주려 하며라.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전심으로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지리니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너와 싸우던 자들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하게 할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찾아요. 너무 안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말씀은 살아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형편은 힘이 없어졌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금 제 아내가 건강히 살아서 제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굳이 털어버렸고 던져버렸고 안 믿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시준아, 그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왜 이 네 아내가 암을 준지 알아? 뭐 때문에 줬는데요? 저는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었습니다. 기도해서 귀신도 쫓아냈고요. 기도하면요, 병자도 확 낫고요. 말씀 전하면 구원도 받고요. 설교하면 사람이 감동도 받고요. 이 말하면 안 쓸만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를 싫어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마귀지 인생 속에 하나님도 있고 마귀지가 있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백성을 모으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기뻐 돌아와서 기념비를 세우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슬퍼하셨어요. 사울 왕을 세운 후회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 사울하고 교제를 하는데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실로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죄인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저 짐승의 울음소리가 도대체 어찌 된기요? 아,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구만. 마땅히 멸할 것 중에 당신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기름지고 살찌 양새끼 몇 마리 잡아왔구만요. 나는 아각만 끌고 왔소. 아각을 살려온 것이 뭐가 잘못된지 몰라시마. 그러고 있어요. 사울의 마음을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백성을 모았고 아말렉을 진멸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백성의 뜻을 따라 마땅히 죽여야 할 짐승을 살려놓은 게 있었단 말입니다. 마땅히 죽여야 할 것 중에 자기 뜻에 따라서 아각을 살려왔어요. 자기도 믿고 백성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도 믿고 마귀지도 믿었어요. 두 개가 있더라고요. 싫어하는 마귀지가 있고요. 불편하는 마귀지가 있고요. 말씀을 따라 가기 싫어하는 이 마귀지가 있어요. 좋아하는 마귀지가 있고 이것도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걸 목사님이 제게서 꺾어버리시려고 그렇게 싸워주셨어요. 그 정체가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게 보여지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과 마음이 연결되는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대로 제 아내를 살려놓았어요. 자, 전에는 말씀도 믿고 내 깨달은 것도 믿고 나도 믿었었습니다. 말씀만 믿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믿기를 바라요. 이 여인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래서 네가 가서 적은 떡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리고 너와 네 아들에서 만들어 먹어.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는 그날까지 네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할 거야. 말씀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도 믿지만 나도 믿고 살았구나. 지가 내 나를 믿고 내 방식을 따라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통에 가는 바닥이 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갔을 때 되는 거예요.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꿈이 왔을 때 최수연이가 척추염이 걸렸었어요. 신방을 갔는데 마산 잉크 학교를 다니다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냐 모르니까 하체가 마비가 온대요. 그럴 때마다 한의원 같은 데 가가지고 치료 받으면 좀 괜찮으시다 또 그러고 집에 와 있더라고요.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수연이 허벅지를 만졌어요. 수연아. 누가 네 다리 안 만지니? 아무도 안 만졌는데요. 왜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두 번째 제가 뭐 한지 압니까? 꼬집어서 손톱으로요. 허벅지를. 안 아프니?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지금도 안 아파? 그냥 확 뜯어버렸어요. 그냥. 피가 출출 나왔어요. 모르더라고요. 굉장히 제 마음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님을 앉혀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고생시키지 말고 왜 이렇게 마비가 오는지 원인이 뭔지 알고 치료합시다. 요즘 인터넷이 좋으니까 검색을 해서 이 병의 뭔지 전문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한번 검사를 하고 치료라도 하자고. 그래서 검색한 결과 어떤 병원이 나왔고 그곳에 전문 의사가 알고 갔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척추염이라 그랬고 얘 목 뒤에서부터 엉덩이뼈까지 염증이 20개가 넘게 붙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눕혀놓고 등을 쫙 갈라놓고 다 뜯어내야 된대요. 그러다가 만에 하나 잘못하면 병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물어봤어요. 자매님, 그러면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나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인지 물어보라 했어요. 20%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십시오. 그 병원에서 이런 환자를 수술했을 때 나은 사례가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자매님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고. 만약 이 문제의 결정권을 저에게 준다면 저는 퇴원을 시켜서 제 곁에 들다 놓고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겠습니다. 내 아내가 암이 걸렸을 때 하나님 제게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아내를 살려놓았습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고 나도 믿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병을 찾아주고 손을 칼로 찢어서 수술을 한 것은 임상시험용이지 이 환자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형제님과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하시라고. 결정이 되면 연락 주시면 좋겠다고. 한 30분이 지난 것 같은데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퇴원했습니다. 내려간다 하더라고요. 아니 왜 퇴원했냐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퇴원하기를 원했잖아요. 내가 원했다겠지 하락했냐고. 내려갑니다. 마음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왜 그지를 하냐. 네 자식이냐? 안 되면 어떡할 건데? 평생 요거 넘고 병신 좀 들을래? 막 오만 송사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를 살려주셨잖아요. 이 암이나 이 염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딸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 수연이를 지금 살려놓고 그 후에 암이 53개가 들어와도 다 잡아먹어버리고 지금 암이 7개 있다 하더라고요. 지난 수요일날 가니까 강릉 와 있더라고요. 부산서 왔다 하면서 강릉 와 있다. 그리고 내일은 여수 간다 하면서도 밤에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몸이 좀 어떠냐 모르니까 지금도 엄청 고통이 있대요. 통증이 있대요. 그걸 절겨요. 수연이는 병을 절긴단 말입니다. 무시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 입에 말씀만 이야기를 해요. 형편이 나아서 낫다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형편을 이기는 거예요. 그 최수연이 믿음하고 여러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으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형편 앞에 주저앉아 있고 그 수연은 형편을 이기고 즐기고 누리고 산단 말입니다. 그 차이예요. 자, 이제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마지막 남은 가루를 가지고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고자 하는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이 뭐라고 했느냐? 그 말씀에다가 여러분이 한번 반응을 해보란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어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겠어요? 예? 책임집니다. 그래 안 돕고는 하나님 믿지 마세요. 뭐하려고 믿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했는데 안 되는데 뭐 하려고 믿습니까? 수학 공식도 푼데 답이 틀렸다. 그 공식 믿지 말아요. 약속된 공식들 하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으라고 줬지 이해하라고 준 게 아니고 깨달으라고 준 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일을 벌려요.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수습을 해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연결이 되면 저절로 역사는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임을 깨끗하였으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들어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죽게 그랬습니다. 나 그 말씀 있는 거 처음에 몰랐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너무 배가 고픕니다. 밥 좀 주세요. 정말 진짜 배가 고팠어요. 그날 밤에 성경을 보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 배고픈데 밥 좀 주면 안 돼요? 밥 좀 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러고 그러고 성경을 보다가 성경책을 가슴에 걸어놓고 그냥 잠이 들었었어요. 아침에 햇빛이 지금은 문이 이제 이렇게 도우로 되어 있는 옛날에 창호지를 받는 문 있잖아요. 햇빛이 팍 이렇게 막 눈이 부시더라고요. 일어나도 볼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일어나는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뒹굴고있다가 너무 햇빛이 괴롭혀가지고 일어나서 방문을 딱 여는데 그 마루가 엉덩이 걸칠 만한 조그마한 이런 턱이 있는 마루인데 그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 한 그릇이 따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갓 밭에서 뜯어서 무친 열무 무침 김치가 하나 있고 누군가가 박이지가 불쌍해서 갖다 줬겠죠. 그 사람은 그렇게 줬을 겁니다. 저는 그 밥그릇을 들고 방 안에 놔놓고 내 생애에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밥을 먹으면서 눈물에 말아 먹었던 기억밖에 안 납니다. 이러면서 밥 먹었으니까. 왠지 압니까? 밥이 좋아서 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요. 나를 기억해 주시네요. 내가 배고픈 걸 당신이 아시고 밥을 주시네요.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제 인생에 많은 걸 도와주셨는데 집도 주고 쌀도 주고 돈도 주고 추운 겨울에 땔감도 주고 제가 음식을 먹으면서 쌀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벌레가 생길 정도로 쌀이 이렇게 늘 쌓여 있었어요. 그날 이후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본 적은 없어요. 금식해서 굶은 적은 많아요. 성경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못 먹고 힘들어했던 것을 근간에 엄청 많이 먹여줘가지고 살찌잖아요. 진짜 많이 주세요. 기진아, 네가 네 생각을 따라 살 때 힘들었지. 네가 네 인생을 붙잡아 보려고 했을 때는 괴로웠지. 봐라.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잘 되잖아. 예, 정말 그래요. 저는 그 주님을 안 믿고 살았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주님을 제 마음에서 믿지 않고 나도 믿고 주를 믿으면서 필요할 때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한번 꺾어주시면서 당신만 믿게 만들어주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씀만 믿으면 죽은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셨던 주님께서 이 시대에 당신의 마음을 가진 종들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를 내려놓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이 여인이 자기 걸 다 내놓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적은 떡을 만들어 가져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통에 가로에 기름과 끝나자고 계속 채워주신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내 인생을 잡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보신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떤 삶을 살아도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어려워하고 힘들어지지 않냐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병드는 게 고통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말씀만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 여러분 다리가 힘들면 주님이 업고 가시겠죠. 여러분 다리가 다쳐서 삐그덕거리면 주님이 고쳐주시겠죠. 주님이 제 인생을 허리 병신을 고쳐주셨고 폐결핵을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저와 함께 계세요. 왜?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이 복음 전한다고 뛰어댕기니까 오만 걸 다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에도 그분과 함께 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지만 그냥 넘겨버릴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일했을 때는 바닥이 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죽어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적은 떡을 만들어 가져왔을 때 기적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그는 보았습니다. 그때보다 그 여인은 하나님으로 말하는 복된 삶을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처럼 이 시대 우리에게도 주님 그 은혜를 입혀주기를 원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 안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따라 서툴지만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산을 내려갈 때 이곳에 들었던 말씀들이 머리에 남아있게 하지 마시고 마음에 인을 치고 마음이 세워졌어. 그 말씀이 죽은 나사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 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우리 생각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